저희가 지난주부터 미가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그 대언자는 대언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구약 시대 이런 그 연대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사야 대언자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여기 미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모스 대언자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면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시대를 좀 알면은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 북쪽에 있는 그 열 지파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로 왕국이 이제 두 개로 이제 쪼개졌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한 일들만 계속하고 왕들이 사악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주전 721년경에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그 불행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자, 아시리아 왕이 그 이후에 이제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을 멸절을 시키고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쳐내려와서 거의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선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악한 일이 하나님의 그 백성, 특별히 메시아가 나오게 될 그 유다 왕국,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좋은 왕, 이런 왕이 사는 그런 그 나라에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 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미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미가서 1장 2장에는 그 유다 왕국에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악한 일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상속유업이 있어요.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서는 안 되는 건 상속유업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빼앗고 이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강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이 그 당시 유다 땅에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 왕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거짓 대언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 참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의 원인은 1차 원인은 거짓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될 이와 같은 대언자가 거짓말을 전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이 전달이 되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왜곡이 되고 그렇죠? 자기가 이제 대언자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지금식으로 하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해서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을 일으키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지 경멸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똑같아요. 거짓 목사들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 이렇게 이제 되니까 피리 부는 그 사나이가 피를 불면서 쭉 나가면은 그 아이들이 졸졸졸 쫓아가서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파멸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거짓 목사들, 거짓 대언자들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그게 미가 당시 이사야 대언자 당시 그 유다 왕국의 실상이었고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실상도 이와 거의 똑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3장에서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맥잡기입니다. 맥잡기이기 때문에 절절히 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고 3장, 4장, 5장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여기 미가서라든지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으시면서 1차적으로 여기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 수신자가 누구냐? 유다 백성이에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그 유다 백성이 1차 수신자고 이들에게는 교회 같은 것이 전혀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신약시대 교회를 1차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면 그건 헛수고예요. 그건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1차적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들의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2차적인 이와 같은 교훈을 얻으려고 생각해야지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러면 그건 1차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이사야서 이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언서의 특징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대언을 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처럼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대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언 가운데 거의 90% 95%는 그 당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자, 근데 이제 대언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안 풀리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 그때 가서 완전하게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대언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당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초림이 되면 이런 소망이 있다. 예수님 초림 이야기가 있고 궁극적으로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렇게 설립하실 때 인간의 모든 문제,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되는 때가 온다. 이렇게 해서 한 대언자가 당시 상황 또 예수님 초림하실 때의 상황,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한 대언자가 같은 장에서 한 절,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에 이 세 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지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게 천년왕국으로 넘어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언서의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아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대언자 미가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4장 5장에는 소망이 없이 지나는 그 약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될 때 메시아 왕국이 이제 도래한다는 거 그 메시아 왕국에서 지금은 공의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메시아가 오는 그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롭게 통치하는 그런 때가 온다 이런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 4장하고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제 대언함으로써 먼저는 악한 지도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약자들,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도록 미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가 이후에 약 한 170년이 지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말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대언자가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악한 지도자들, 거긴 뭐 정치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도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가서는 이제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개의 커다란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개의 첫 커다란 메시지.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아니면 들으라, 이렇게 hear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여기 가서 보니까 3장에도 또 거기 나오죠.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6장 1절에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미가서의 이게 구성 요소인 세 가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가? 대언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들을 겁니다. 들어요. 말을 하니까 듣는데, 지금 여기 성경 이야기하는 들으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듣고 마음 중심에 그것을 새기고,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게 그게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그렇죠? 한 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라. 거기도 들으라로 돼 있잖아요. 들으라. 그렇죠? 이는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여기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 그렇죠? 근데 성경은 듣는 거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듣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예,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걷는 건 뭐야? 이거는 통찰력으로 듣고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를. 성경은 그래서 자꾸 들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듣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22절 그 이후까지 이제 가서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귀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신약성경에만 자그마치 16번이 나옵니다. 16번. 그 다음에 성경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에만 적어도 7번, 8번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이제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듣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듣고 들어야 됩니다. 일단 들어. 들었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내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할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진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그런 길이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이집트를 떠나서 이 광야로 들어갔던 모든 남자들 하나님이 다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뭐예요?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 빙빙빙빙 돌리시면서 이집트에서 나온 첫 세대를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0% 구원받았어요.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떠났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예, 이게 청정하고 좀 듣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의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빙빙 돌다가 그 광야에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물론 죽었지만 죽인 그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봤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가 당시에 미가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세 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 시작이다 뭐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우리 사랑 침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유튜브 이제 실시간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가 좀 뭐라 그럴까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듣는 게 귀로만 듣고 이렇게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고칠 것을 고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이제 1절에서 4절은 가서 읽어보니까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은 사회적인 그런 지도자들 향한 그런 말씀이에요.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치리하는 사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니 시장이니 뭐 군수니 뭐 이런 도지사니 이런 사람들 지금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뭐냐? 판단할 때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할 때 공의롭게 해야 된다. 판단의 공의를 너희가 알아야지 아니하겠느냐. 판단의 공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자가 아무 까닭 없이 약자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하는 일, 이런 거를 지도자가 눈 감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특성, 여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건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의 특성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선을 사랑하고, 특징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너희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여러분 아시죠? 가죽을, 이 사람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또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나니 그들이 냄비와 솥에 담은 고기처럼 저들의 뼈들을 꺾고 조각조각 따르는, 얼마나 리얼하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어찌나 이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이렇게 약탈하는데 여기 어떻게 너희 치리자들이 이걸 보고만 있느냐.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가담을 해서 치리자들도 약한 자들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도자들, 출애굽 18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이렇게 지도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백성들 가운데서 10명을 다스리는 치리자, 50명을 다스리는 치리자, 100명 이런 치리자들을 세워서 조그만 일들은 그 사람들이 담당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그 일만 내가 해야지,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의 일을 내가 혼자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에 출애굽기 18장 21절 가서 보면 백성의 통치자, 치리자가 될 사람들의 덕목기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 당연하죠. 치리를 해야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게 세상 정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아모스 5장 15절에 거기 가서 보면 아모스가 경고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워야 된다.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국가, 믿는 사람들, 여기 같으면 100%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그런 국가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뭐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인 이런 국가도 있고, 뭐 불교도가 거의 다인 그런 국가도 있고, 100% 뭐 이슬람 이런 국가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국가가 됐든, 동서고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사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맞죠? 사회 정의. 사회 정의는 강자가 그냥 무력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약자들을 강탈하는 거. 이게 이제 사회 정의잖아요. 이게 사회 정의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요새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고 뭐 그럼 거기 LH 사건이고 뭐 이런 게 뜨는데 참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번에 뭐 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뭐 투기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미리 아마 공무원들 아마 LH 직원들이 뭐 땅을 다 사놓고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자, 이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사회 정의가 다 망가지지 않았다. 망가진 것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에 출범할 때 아주 사회 정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고 매일 저녁 광화문에 나와서 시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를 찍지 않은 사람도 내가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우하고 아,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그렇죠? 한 가지만 지켰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거 하나만 지금까지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이상한 정의와 이상한 공정이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마귀 체제 악입니다. 입으로만 번들어하게 이야기하지. 실제로 공정과 정의를 망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집권 세력이 정의와 공정을 다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그렇게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고 백성들이 살기가 이래서 어렵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5명이 모이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그렇죠? 4명 모이면 감염이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교회 오면은 감염이 되고 지하철은 감염이 안 되고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얘기죠. 공의와 정의가 집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이러한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이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아니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미가가 살던 그런 시대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 분별. 이게 어느 것이 국가와 그 다음에 나라와 교회와 내가 살 것인가. 영 분별이 마귀 쫓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보고 그렇죠? 이게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그걸 판단을 못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4년 동안 그렇게 지지하다가 지금 와서 목사가 내가 보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목사가 영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때 그걸 모른다고 하니 그게 목사냐?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한다. 돈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 거기 그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5절에 평안하다면 평안이 없는데도 돈만 받으면 평안하다 그러고 평안이 있는데도 돈 안 주면은 그런 평안이 없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거 오순절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번영복음 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 교회에다 돈 바치면은 십일조를 바치면은 천만 원을 바치면 하나님이 두 배, 세 배, 네 배, 열 배, 백 배로 갚아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말 그대로 돈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 2700년 전에도 미가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거짓 대언자다, 거짓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외치다가 예레미야 6장 13에서 14절, 8장 10절에서 11절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다 유다가 바빌론 포로생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영을 분별하는 거. 성경을 왜 읽어요? 영을 분별하려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조 그 뒤에 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 뒤에 마귀가 있는지 이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목사, 그 다음에 이게 성도가 좌익,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니, 릭 워렌이니, 로버 슐러니, 이런 사람 구분이 안 되면 그러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봐야 돼요. 신비주의에 폭 받아서 그래서 그냥 금요일마다 가서 뒤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하고 또 관상기도 해야 된다고 정신 다 빼놓고 그러고서 참선하듯이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이랑 계속 리피티션 반복하는 거죠. 이게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썸바디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일들 하고 빈야도 운동하고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런 악한 일들 하는 이런 것들 이거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러고는 그냥 보따리 싸들고 금요일마다 가서 그런 일들 하러 돌아다니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정신을. 그 특징이 뭐예요? 그게 영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분별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읽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좋은 목사들이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사회 가서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다른 거 없어요. 주일이 되고 하면 또 이 교회 와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말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렇죠.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생각을 해야지 뒤로 뒤집어지고 뭐 해서 그냥 이런 걸로 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오는 거 숫자 일주일에 몇 번 가느냐. 이런 거 갖고 와서 일을 많이 하고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양이 아니라 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 그 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갖고 목사가 이제 되고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만 하는 게 이게 거짓 목사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참 목자, 참 대언자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든지 기뻐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그것이 올바른 목사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레미야처럼 40년 이상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 뭐라 그래요? 큰 대언자입니다. 큰 대언자. 사람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어도 위대한 그런 대언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할 때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레미야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자, 9절에서 이제 12절은 그 땅의 모든 지도자들 향해서 치리자, 제사장, 대언자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9절에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 곧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 이렇게 딱 똑바로 돼야 되는 걸 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의 이 죄악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건 뭐예요?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 당시에 왜 이스라엘, 이 유다가 멸망했냐? 이 거짓 대언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다. 이건 잘못 이해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닙니다. 이 속중심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 당시 온 세상을 황금으로 만든 가장 위대한 그런 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속중심이 깨끗하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지. 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정국가 거기에 거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거지, 하나님이 집이 없어갖고 거기 가서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절대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가서 그냥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모든 일들만 행하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절당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 구약시대든 지금 신약시대든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속사람의 변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런 악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기 있는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매일 성경 읽잖아요. 여기 유대인들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 안 읽으면 쫓겨나는데.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읽어요. 여기 치리자들이,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읽고 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마에도 기록하고 손에도 기록하고 저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말씀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몇 장 읽고 저녁에 몇 장 읽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뭐라,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미가서를 공부해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왜 기록해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가지 않아도, 그렇죠,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간 멸망하겠구나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목사의 설교, 그런 신학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도자를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기록이 돼 있고 4장부터는 이제 위로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나가면은 결국은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멸망하니까 114년쯤 더 지나서 이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가가 이 예루살렘 이제 멸망당하고 하는 거 이거는 내다 보면서도 이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 미가가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 갑자기 어디에요? 바빌론 포로 생활 이거 이야기하다 이제 그래갖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볼까요? 10절에 3장 10절에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건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12절에 그런즉 너희로의 시온은 밭같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것까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빌론 포로생활 간다는 얘기예요. 바빌론 포로생활. 예,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일이 이제 한 120년쯤 지나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120년 후의 일 그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냐 예수님 초림 때도 아니고 어디로 넘어가냐 예수님 재림할 때 2700년 이후에 그런 일을 여기 미가서 이제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사니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이 되지만 그게 그러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예, 마지막 날들에 맨 마지막 때에 주의 집에 사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든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패망을 당하고 바빌론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만 맨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예, 밀물처럼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여기 가서 보면 거기에 예, 마지막 날에 주께서 시온에서 통치함 이렇게 돼 있고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예, 2장 2절에서 4절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가서 보면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사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주면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네, 둘이 다 똑같은 시대에 살았고 예, 아마 이사야가 조금 먼저 살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미가에게 동일한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동일한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 미가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똑같다는 걸 저와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때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자, 그래서 이제 약속된 왕국이 온다. 4장 1절에서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자, 미가 당시에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멸절당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고 남왕국 역시 사네립이라는 그 아시리아 강한 왕이 쳐들어와서 그냥 말 그대로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구출해 줬거든요. 정말 좋지 않았던 거예요.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에게 앞으로 있게 될 그 소망, 그 소망을 지금 보여주신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몇 가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서 두 개의 왕국이 됐잖아요.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그러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왕국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왕이 하나만 있게 돼요. 누가 다스리냐? 다윗이 다스린다고 에스겔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예루살렘이 전 세상,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에스겔서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렇게 재건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와 같은 성전 예배가 다시 부활이 된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말씀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또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어느 대언서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특징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성전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예배가 이제 부활이 되고 두 개의 왕국이 하나가 되고 한 왕 다윗이 물론 전체적인 그런 통치하는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지만 인간으로서 그 왕 다스리는 건 다윗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그런 이방인들이 다 물러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4장 1절에 기록이 돼 있고 이렇게 되면서 4장 3절에 가서 보면 4장 3절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든다.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평화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유엔에 가서 보면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유엔이 사람들의 그 연합 노력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사람의 힘을 통해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재림해야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여기에도 기록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돼 있고 요엘서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때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마귀가 천년 동안 부적행에 갇혀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대규모 전쟁이 없게 됩니다. 자, 5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때가 되고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그걸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고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시온의 미래 승리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34장에도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오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땅에 변화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다리가 다 회복이 되고 눈먼 사람이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다 하셨잖아요. 그런 일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다음에 여기 시온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고 쫓겨난 여자를 모으며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괴롭게 된 그 여인을 모은다. 다리 절던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주가 이제부터 심지어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라. 이런 거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시를 이야기하거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경우 여자로 표현해요. 시온하고 영어로 갔으면 그녀로 표현해요. 그녀. 그렇죠? 예루살렘 그녀, 시온의 딸, 이게 다 여자잖아요. 성경에서 도시는 히브리 말이나 영어에서는 다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시온의 딸의 강한 요소예요. 시온의 딸, 그렇죠? 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딸, 8절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이게 시온의 미래에 대한 건데 9절에는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조언자가 멸망하였느냐. 아, 엄청나게 커다란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9절에 산고를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했다. 이거는 메시아 시대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 앞뒤 문맥 가서 보시면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바빌론 포로 생활, 하나가 예수님 초림, 하나가 재림.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엄청난 고통이 이스라엘을 이 산통처럼 덮친다. 그럼 뭐로 보시면 돼요?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하나님 주신 대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시대가 바빌론 포로 생활, 예수님 초림 이제 5장에 가면 나옵니다. 또 예수님 재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오 시온에 따라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나아가 들에 거하고 심지어 바빌론에까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바빌론까지 어떻게 잡혀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출을 받는다.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앞뒤 문맥을 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그 특별히 바빌론 포로 생활 그다음에 예수님 초림,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다 기억하시면 말씀을 읽으시면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눈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2절 가서 보면 1절에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애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이것도 지금 천년왕국 때는 아니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어느 때겠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될 때, 이때 지금 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가는 누구예요? 유다를 침공하러 오는,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보면 되겠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재판관, 뭐 통치자의 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유다의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이 시드기야가 버텨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붙잡혀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두 눈이 다 뽑혀갖고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또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2절에 가서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 이게 예수님의 또 초림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하니까 유다의 베들레헴이다.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와 있는 이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 유대인들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아주 분명하게 5장 2절은 메시아에 대한 거다. 유대인이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심지어 헤롯도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헤롯도. 그렇죠? 이런 말씀이 갑자기 바빌론 포로 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갑자기 예수님의 초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으면 영원부터 있었다. 영어로 가서 보면 going forth라고 돼 있어요. 나아감은. 이걸 지금 NIV나 이런 다른 데는 그의 기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origin, 기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성경 크게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원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의 근본, 뭐 그의 근원,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영어 킹제임 성경에 그분께서 나아가시면서 일하시는 이런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해 주는 거지. 기원, 근원, 근본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으면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킹덤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정말 하나도 훼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영감을 주실 때 그걸 영어로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 옮겨 놓은 걸 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국말로 옮겨 놓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킹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 베들레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라헬이지. 라헬의 한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디서 죽어요? 에브라다. 에브라다가 어디야? 베들레헴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베들레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의 뜻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예, house of bread 이렇게 돼서 빵집, 빵이 많은 집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베들레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유명한 룻기에서 나오죠. 룻기에 그렇죠. 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 와서 살아요? 보아스의 도시에 와서 살잖아요. 그 보아스의 도시가 어디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룻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이래서 누구를 낳게 돼요?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죠? 그 다윗이 뛰어놀던 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목동으로 뛰어놀던 데가 빵 먹으면서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3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어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초림부터 마지막 재림이 되는 이 시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옆으로 치워졌다면 이게 믿지 않잖아요 지금. 예, 믿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정말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천년왕국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밖으로 내어주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 때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림의 말씀도 주고 재림의 말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예, 유다 백성이 듣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뭔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자, 5장 5절에서 이제 15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화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서 재림이 되면 그러면 정화가 돼야 재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5절,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던 그런 원수들이 패망하는 것.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화평이 된다,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 이 메시아는 우리의 화평이 된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궁궐에서 밟을 때에는 우리가 그를 치려고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 많은 지도자를 일으키는데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에 어귀해서 그 땅을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에는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낸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아시리아, 여기는 앞뒤 문맥이 지금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때에 맨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않냐고 사람들의 아들들 기다리지 않냐고 풀이에 떨어진 소나기처럼 많은 백성들이 한가운데. 그래서 맨 마지막 천년왕국이 때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때가 이제 생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9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화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 당시에, 또 미가 이전에, 미가 이후에 많은 대언자들 하나님이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 저희가 한 두세 주 전에 스가랴서를 공부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3장 1절에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다 완전히 패망하게 돼서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네,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렇죠.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백성이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서 스가랴서 13장 2절 가서 보면 그 땅에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9절부터 그 마지막 이제 가서 보시면은 12절에 점쟁이가 다시 없어지고 새긴 형상들 서 있는 형상들 이런 모든 우상들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유다 백성이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때 정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이제 신약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이 바울의 친족이잖아요. 내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나가서 세상에 가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안 듣는 거예요. 듣질 않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9장, 10장, 11장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이냐?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1948년 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는 아브라함의 친자손 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결론이 뭐냐? 바울이 그렇게 말을 전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11장 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지금 미가서 봤잖아요. 스가랴서 봤잖아요. 그렇죠. 예, 이사야서 대언서의 말씀 봤잖아요. 예레미야 봤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돌아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쭉 그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25절에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 지금 일부가 눈머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은 선민의 그와 같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이 성경 말씀을 읽고도 장로교나 이렇게 다니신 분들 수십 차례 읽어요. 여기 목사님들도 그렇고. 지금부터 아마 한 7, 8년 전쯤 된 거예요. 10년쯤 됐을 거예요. 뉴욕에 사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스라엘 대체신학에 빠져갖고 교회가 이스라엘, 그걸 여태까지 가르치다가, 아니 목사님, 이 9장, 10장, 11장을 한 번도 안 읽으십니까? 여기 지금 뭐랑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여태까지 성경을 헛 읽었습니다. 성경을 헛 읽었다는 거. 왜? 신학교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이스라엘 아니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을 읽으면 미가서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이사야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스가랴서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말라기서가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칼빈주의와 같은 신학을 도입을 하면 그럼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왜 내가 성경을 이렇게 헛읽었냐. 예, 신학교까지 다니고 수십 차례 이걸 읽었는데 왜 이걸 내가 오늘 여기 목사님 앞에서 이걸 알게 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악입니다, 여러분. 죄악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그 자손이 지금 1948년 5월에 지금 저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온 세상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와 같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면 도둑같이 우리에게 이제 닥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표, 최종 목표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만 올바르게 가서 투표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올바르게 가서 투표하는 건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러고 좌익 가서 찍고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영이 그건 올바르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20%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타개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읽고 이걸 소화하고, 그렇죠? 영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깨어나야, 믿는 사람들만 깨어나면 이 나라에 악한 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자들이 주의자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놓고 주여 우리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